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시창입니다.
네, 미국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흔히 거대한 바위산에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을 새겨놓은 마운트 러시모어의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명의 대통령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제3대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토마스 제퍼슨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미국인들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생 아메리카 합중국의 역사를 만들어간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을 제정했고 또 대통령으로서 미국 영토를 갑절로 늘려놓은 지도자였습니다.
네, 제퍼슨은 공직자의 경력도 화려하지만 변호사, 건축가, 교육자, 작가, 농업인,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또 6개국어를 구사한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대지주들이었는데요. 토마스 제퍼슨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1743년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육녀 중에 셋째였지만 아들로는 첫째였습니다.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었죠.
네.
아버지 피터 제퍼슨은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보안관도 지냈고 버지니아 주의원도 역임을 한 그 버지니아 지역의 아주 유지였죠. 어머니 제인 랜돌프 여사도 아주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명석했고 또 부유한 집안이라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했던 것은 토마스가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네, 청소년 때 아버지를 잃은 거죠.
네.
이 장남인 토마스 제퍼슨은 약 5,000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1에이커가 약 1,200평. 그러니까 총 600만 평에 달하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네.
제퍼슨은 대지와 함께 수십 명의 노예도 물려받았습니다.
네, 14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17살 때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학은 하버드죠?
그렇죠. 네, 이 두 번째 대학 윌리엄 앤 메리 역시 버지니아 주에 있는 명문 네. 학교죠. 29살 때는 마사 웨일스 스켈튼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퍼슨은 여섯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란 자녀는 마사와 메리 두 딸뿐이었습니다.
네, 부인 마사는 결혼 10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인은 산후 합병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퍼슨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사라졌다며 슬퍼했고 그 후에는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퍼슨은 버지니아주 의원에 선출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미국의 독립을 논의하는 13개주 대표회의, 즉 대륙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나갈 버지니아주 대표의 입장문을 제퍼슨이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 영국왕 조지 3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그 당시에는 정말 왕이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죠.
네네. 네.
그리고 2년 후에 제2차 대륙회의에 직접 나갔습니다. 이때는 제퍼슨은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주관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혼자 다 했다고 해요.
네.
여기에서 제퍼슨은 드디어 식민지 주들의 자유롭고 독립된 연합체 아메리카, 그러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선언합니다.
네, 제퍼슨은 이 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또 그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정부가 준 것이 아니며 정부는 인민의 공복이지 지배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그러한 권리를 무시할 때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말은 신생 미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고 영국의 왕에 대한 모든 충성 의무 더 이상 이제 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여기서 끊어진다. 이제 그런 걸 선언한 거죠.
네, 또 하나 토마스 제퍼슨의 중요한 개혁은 종교 자유령의 제정입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결론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거죠.
네, 당시에 식민지 각 주는 영국의 국교인 이 성공회를 정식 종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렬한 토론 끝에 1786년 결국 자유령은 통과가 됐고요.
예.
또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은 미국 밖으로도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후 1796년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민주공화당이 있었고 또 연방당이 있었고 두 당이 있었는데요. 민주공화당은 오늘날의 민주당입니다.
네. 네.
이때 선거는 조지 워싱턴의 후임자, 그러니까 제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는데 제퍼슨은 여기에서 연방당의 존 애덤스한테 패했죠.
네,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도전을 하죠.
네, 4년 후에 제퍼슨은 다시 대선에 나갔는데 접전 끝에 애덤스를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1년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취임사에서 종교, 정치 이념,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 모든 나라와의 평화, 교역,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래도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루이지애나 테러토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를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 미국 영토는 동부의 대서양 해안, 그리고 가장 서쪽이라고 해봐야 미시시피 강 연안의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네, 작았죠.
그렇죠. 그런데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라는 것은 이 세인트루이스가 있는 미시시피 강을 넘어서 더 서쪽, 멀리 이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북으로 치면 남쪽에서는 멕시코만, 그리고 북쪽에는 캐나다 경계까지 걸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의 중간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넓이로 한반도 넓이와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땅이죠.
네, 제퍼슨 대통령은 이 광대한 영토를 1에이커당 불과 약 3센트, 그러니까 다 총액을 합치면 1,5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아니, 궁금한 건 프랑스가 왜 이런 거래 합의를 했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네, 1,500만
부분이죠.
1,500만 달러라뇨.
네, 그러니까요. 이 그때 프랑스 통치자가 나폴레옹이었는데요. 그때 이 프랑스가 강력한 프랑스를 이 미 대륙에도 재건하겠다 이런 꿈을 네. 갖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땅이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가 그때 또 다른 지역에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카리브해에 아이티가 있었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었고요.
네.
또 병사들이 질병으로 죽고 참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미국 본토에 갖고 있는 이 땅이 실제로 뭐 얻어지는 게 없다.
네.
황무지 같은 땅인데 이거 없애버리고 네. 거기서 돈이나 받아서 군비로나 쓰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땅을 넘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제퍼슨 대통령도 그 큰 영토를 매입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그 땅이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다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 물론 뭐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네.
전혀 뭐 교류가 없었고 그런 또 종족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도
네.
모르는 그런 종족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토에 대한 탐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루이스와 클락의 탐험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군 장교 출신인 메리웨더 루이스 그리고 윌리엄 클락 두 사람을 탐사 대장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 가서 지리, 동식물, 생태계, 천연자원 등 알아보고 또 대륙을 관통해서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강이나 그 지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 새로 얻은 영토가 미국 소유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실히 해놓으려는 그런 작업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뚝 박아놓고
네네네.
여기는 미국이야라고 이제 표시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총 44명으로 이루어진 탐사대는 1804년 5월부터 2년 4개월 동안에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거치면서 결국 태평양 해안까지 도달을 하죠. 이들은 지형과 동식물을 관찰하고 처음 보는 원주민 인디안들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도 백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정보가 알려지자 서부가 어떤 곳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 또 개척민들에게 이래서 서부 진출 열풍을 시작하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좀 불행한 일이 닥친 거죠. 네. 또 이쪽 백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그 크게 인기를 얻고 있던 토마스 제퍼슨은 1804년에 재선에 나갔는데 이때는 뭐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이 되죠.
네. 그런데 재임 기간은 1차 때보다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유럽과의 전쟁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처음에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평화를 네. 지키겠다.
그렇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영국은 미국이 프랑스하고 또 그 관련국들하고 교역하는 거를 굉장히 그 불만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끔씩은 그 미국 배가 프랑스 쪽에 물건 싣고 가면 그를 납포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제퍼슨 대통령이 유럽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것으로 미국도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고요. 북부의 공업주들은 무역 봉쇄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담배 수출로 호황을 누리던 남부 또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극심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게 됐고요. 제퍼슨 대통령에게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야말로 골치를 썩이는 그런 문제거리가 됐었죠.
네, 이렇게 혼란 속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9년 4월 2차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세 번 더 임기를 할 수 있는 뭐 그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었지만
네.
제퍼슨은 조지 워싱턴의 선례에 따라서 2차 연임을 한 다음 물러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교육 분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본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제도를 만들려고 했죠. 뭐 노력은 해봤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면 버지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의 설립이었습니다. 네.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이 사는 몬티첼로에서 가까운 샬롯스빌에 들어설 캠퍼스를 직접 구상하고 건물을 설계했죠.
네, 제퍼슨은 교수와 학생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한데 어울려 지내도록 교정을 배치했고요.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아름다운 건물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따와서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이 설계가 굉장히 뛰어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학교 건물을 늘릴 때 제퍼슨이 지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또 철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제퍼슨이 건축가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 몬티첼로,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또 미국의 여러 그 연방정부, 주정부, 청사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지금도
네.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는 평까지 듣고 있죠.
네.
네, 또 최고 교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유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유명 교수를 초빙을 해오도록 하는 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25년 3월에 버지니아 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대학교 설립에 열정을 쏟는 동안 제퍼슨의 건강이 굉장히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이미 80대의 고령이 된 제퍼슨은 류마티스와 당뇨를 앓고 있었고 기억력도 쇠퇴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안 제퍼슨은 묘지 설계까지 직접 했다죠?
네, 제퍼슨은 자기 집 아래 산자락에 간단한 묘지를 만들라는 유서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묘지의 모양도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작성한 사람, 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 세 가지만 넣도록
네.
문구를 미리 남겨놓고 갔습니다.
네, 버지니아 주지사, 또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등 이 자신의 지위에 관해서는 쓰기를 전혀 원치 않았고 또 영토를 갑절이나 늘려놓은 그런 공적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말 겸손한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토머스 제퍼슨은 이 여성 노예 셀리 헤밍스와의 관계에 대한 그 끊임없는 논쟁거리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네. 많이 하죠.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셀리 헤밍스는 백인과의 혼혈인 흑인 노예인데요.
네.
제퍼슨이 이 노예와 관계가 있었다는 설이 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제퍼슨과 헤밍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후손이라는 인물들도 직접 나타나서요. DNA 테스트까지 하고 다 그랬는데 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셀리 헤밍스가 낳은 6명의 자녀 중에 일부는 제퍼슨의 혈통이 맞다 이런 견해를 나타내고 있죠.
네,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퍼슨은 또 당시 대부분의 건국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창했으면서도 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퍼슨은 한때는 200명까지도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다기보다는 네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노예 그리고 네. 그 자녀들 그리고 또 부인이 데리고 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았죠.
네. 그러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제퍼슨의 몬티첼로 생활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부호 출신에서 출신 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이제 가난한 그 말년을 맞았는데요. 결혼하면서 부인이 재산을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장인의 빚도 같이 가지고 와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불어난 이자가 엄청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퍼슨이 땅을 팔아서 그 부채를 갚아보려고 해도 그때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부의 땅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퍼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부에 개척을 해서 미국의 땅을 엄청나게 넓혀놨는데 그 결과로 자기 땅값은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국가 영토를 갑절이나 넓혀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서부 진출 붐을 일으켰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동부는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182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결국 숨을 거둡니다.
여기가 또 아이러니해요.
예.
7월 4일이 또 독립 기념일인데
그렇죠.
독립을 위해 헌신한 토마스 제퍼슨이 그 미국의 기념일인 독립 기념일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축하해야 할 기념일이 또 자신의 애도의 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퍼슨은 자신이 살던 집 몬티첼로에 직접 설계해 놓은 묘지에 붙였죠. 몬티첼로는 현재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연중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토마스 제퍼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죠.
네, 이렇게 제퍼슨은 갔지만 그의 이념은 오늘날에도 독립선언서와 종교적 자유의 전통 속에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버지니아 대학교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미국 인물 열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